할렐루야. 예, 수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특새 완주합시다 라고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피곤하시죠? 예, 그래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 피곤해 보이십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경우가 어쩌면 그 사람이 피곤하기 때문에 당신도 피곤하죠 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 위해서 건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약간 피곤한데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그 본문은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3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안에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라든지 선택, 그리고 통일, 영광, 그리고 인치심,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 구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피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바로 양자라는 아들입니다. 로마 당시 이 양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입양이나 또는 상속법에 사용된 법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양자로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가족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무뿐만이 아니라 혜택까지도 다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이냐면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 그 양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값을, 그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유와 또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절부터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대상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자주 듣는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렇게 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그 감격에 내가 날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그런 적도 있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장년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이 장년 사역 중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웬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이제 뭐 집사님이기도 하죠. 집사님, 이제 뭐 어르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휴,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내가 그러면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권사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알긴 알아.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헌신하지 못했고 헌금 드리지 못했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이 맞을까? 가끔씩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라고 날마다 날마다 말하지만 어떤 날에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그런데 내가 왜 그러지? 왜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지? 라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시도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참소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참소해요. 그리고 또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탄, 이 마귀에게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가 자기 견해로 자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신 사건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변질하게끔 유도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듯이 때로는 우리도 그 의심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렇게 거짓 복음이 아니다, 의심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13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우, 온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대상들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과연 누가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만 믿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그들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대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출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었다. 이 듣고 믿었다라는 것은 거의 동시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요즘은 보는 시대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진리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우리는 죄인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출발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피, 그 보혈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오직 구원자는 그 예수 한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인이다라고 말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어요. 누구나 다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장차 새벽 예배 끝난 이후에 동해, 제주 그리고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듣는 것, 들음으로 인해서 믿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들음이 허락되고 이 믿음이 허락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적인 들음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들음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허락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심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인친다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내용물의 정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쳤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봉인할 때 그 내용물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보증한다, 그런 차원에서 인을 치는 경우도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열매를 이렇게 따서 그리고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항아리나 자루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뚜껑을 닫고 거기에 임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서한을 보낼 때에도 편지를 쓰고 그것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임봉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기 전에 또 유언서를 작성해서 그것에 인을 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 간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뭐 요즘은 추천서를 쓸 때에도 보편적으로 도장을 찍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서 확실하게 그것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확실한 보증이 된다. 인을 찾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다. 그것이 왕의 서한이다. 이것이 내가 추천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인을 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구원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신뢰할 만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인친다라는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을 쳤다, 이 말이 확실하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면 될까요?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노맨,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지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권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동물을 기르는 그 집안에서도 노예가 내 것이다, 그리고 소나 말이나 나귀들이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달군 쇠를, 쇠 도장을 거기에 찍습니다. 이렇게 몸에 찍죠.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서부 영화 보면 엉덩이에 이렇게 찍기도 하고, 뭐 소도 그렇고 뭐 귀를 뚫기도 하고, 노예 같은 경우는 뭐 보이는 뭐 손이나 이마나 이렇게 팔뚝이나 이런 곳에 인을 치잖아요. 이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대상이 될까요?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멸망시킬 자와 함께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이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한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도록 이마에 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만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인을 치십니다. 그 인은 어떻게 치는 걸까요? 그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 인을 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백성이다라는 그 구분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는 이들은 보호를 받고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소유의 증표로 택한 자녀들에게 인을 주십니다.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버림받은 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택함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인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침의 날은 언제까지일까요? 구속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기거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것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내가 걱정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 걱정이 어느 순간 사라지더라고요. 그 사실을,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고요. 그리고 하나는 직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 나의 지정이가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관적인 체험이에요. 이 직관적인 체험은 뭐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믿음이 엄청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큼 흔들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경우는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뭐 인생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믿음까지도 흔들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대략 한 3년 정도 이렇게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1, 2년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텨지긴 하더라고요. 그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는 상당히 지쳐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하죠. 나를 아는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로 나를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의 모습은 기울어진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을 보게 만드는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도 정도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한 번에 저를 반듯하게 세워주지는 않더라고요. 날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인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그때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셔야 이 직관적인 경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다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저는 체험신앙이라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또 견고하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체험도 흔들려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한들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장에 보면은 기업이라는 단어, 여기에도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장에 기업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11절, 14절, 18절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데 11절을 보면 이 기업이라는 말 대신 선택받았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으니, 선택되었으니 이렇게 읽는 게 좀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14절, 18절 이것은 순수하게 기업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영광, 바로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바로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기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시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나의 제자들도 함께 누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반드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받아들드시는 그 예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도 함께 그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조금은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네가 견뎌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불량한 장성의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시냐? 보증하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증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보증이라는 것은 상거래에 쓰던 그러한 용어예요. 어떤 것을 살려고 할 때 보증금, 계약금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집을 살 때에도 그리고 뭐 차를 살 때에도 통상 계약금 뭐 몇 프로 정도 걸고 나중에 뭐 중도금 그리고 잔금 뭐 이런 것들을 치르면서 자기 것으로 소유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보증하시면서 계약금을 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약혼 반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약혼은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약혼식은 하지 않고. 그래서 약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예전에 보면은 다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고받는 게 반지입니다. 왜 반지를 주고받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약조로 그렇게 약혼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전에는 상거래에서 그 교회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상거래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중도금, 이 보증금을, 계약금을 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른 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당신의 기업을 주시는데 그 계약금을, 그 보증금을 당신 자신이 친히 스스로 걸었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도 주고 그리고 돈도 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업을 받을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됨에 그 도장을 찍어주시고, 더 나아가 도장 찍힌 하나님의 그 기업인 그 성도들에 대해서 친히 보증자로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싶으십니까? 넘어지려고 하십니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보증금을 하나님은 포기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벌써 포기했겠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포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보증했다면, 그것을 지불했다면 그 누가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기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도 끝까지 성령 하나님 그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불렀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쪽 저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낙심이 될지라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나를 인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주여 한번 하시며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